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이란과 함께 북한 핵 문제를 언급하며 동맹국과 협력해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의 안보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엄중한 억지를 통해 두 나라가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는 시진핑 주석에게 우리는 경쟁을 환영하지만 대립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해외에서 미국의 이익을 방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유럽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함께하는 것처럼 인도태평양에 강력한 군사력 주둔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는 분쟁의 시작이 아닌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우리의 약속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책임 있는 미국 대통령도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때 침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히 재확산하고 있는 인도에 1억 달러 규모의 지원 물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긴급 구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지원에는 당초 미국이 주문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2천 회분을 인도에 공급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특정 국가에 구체적인 수량을 명시하며 코로나 백신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산소 실린더 1,100개와 산소 발생기 1,700여 개, 마스크 1,500만 개, 긴급 진단 장비 100만 개, 입원 환자를 위한 치료제 2만 개 등도 지원합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지원 물자를 실은 첫 항공기가 오늘 현지에 도착하며 다음 주까지 운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와 러시아가 양국 외교 국방 장관이 참가하는 2+2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어제 나의 친구 푸틴 대통령과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며 전화통화 소식을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모디 총리는 2+2 협의체 구성이 양국 간 강력한 전략적 협력 관계에 한층 탄력을 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와 전통적으로 군사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협의체인 쿼드에도 일본, 호주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논의하며 인도의 팬데믹과의 싸움에 대한 러시아의 도움과 지원에 푸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실도 이날 두 정상의 통화 소식을 전하며 인도 기업이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 V 백신 8억 5천만 회분을 생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 장관들이 다음 주 영국에서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오늘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다음 달 3일에서 5일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이 회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니지만 올해 G7 의장국인 영국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미 한일 외교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대응과 관련한 협력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번 3국 외교장관 회담은 미국 측이 조율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역내 긴장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중동 지역에 이번 주 고위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로이터 통신 등은 어제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의 이번 순방은 조 바이든 정부가 이란 핵 합의 JCPOA 복원을 모색하는 것과 관련해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이 우려를 제기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고위 대표단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한 계속된 노력과 관련된 많은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에서는 F-35 전투기 50대와 군용 드론 18대 판매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 당국자는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결정된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무기 수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큰 위협으로 지적하고 외교와 억지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n Iran and North Korea, nuclear programs that present serious threats to American security and the security of the world.
바이든 행정부는 언론 자유가 포함된 인권 문제를 외교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 지명자는 취임 후 자신의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로 핵전쟁 위험을 낮추는 것을 꼽았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는 7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즉 28일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을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현안에 대한 행정부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큰 위협으로 지적하면서 외교와 엄중한 억지력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28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저녁 미 전역에 생중계된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현재 미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Now, after just 100 days, I can report to the nation, America is on the move again.
바이든 대통령은 1시간 남짓 이어진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경제 회복 등 핵심 현안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는 코로나 백신 지원 계획과 기후변화 대처, 대중국 관계 등을 강조하는 가운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On Iran and North Korea, nuclear programs that present serious threats to American security and the security of the world. We're going to be working closely with our allies.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며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엄중한 억제를 통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중국 관계에 관해서는 우리는 경쟁을 환영한다며 갈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In my discussion with President Xi, I told him, we welcome the competition. We're not looking for conflict. But I made absolutely clear that we will defend America's interest across the board.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동일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경 너머에서도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현장과 군사력 배치 등에서 갈등을 예방할 조치를 꾸준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는 미국 선거 개입과 주요 기관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이 응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상호 이익이 되는 사안에는 러시아와 협력할 여지도 여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아프가니스탄에서 끊임없는 전쟁을 끝냈다며 최근 발표한 미군 철수를 거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세계를 향해 민주주의의 무기고였던 것처럼 백신의 무기고가 될 것이라며 미국 내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한 지금 다른 나라들과 나눌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현안에서도 코로나 사태 대응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취임 100일까지 백신 1억 회 접종을 약속했지만 이미 2억 회를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1조 9천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인 미국 구제 계획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2조 달러 규모의 미국 일자리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산업 각계에서 진행 중인 노조 설립 움직임을 지지한다며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1조 8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가족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한편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인상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기 규제 강화 입법을 의회에 촉구하면서 공격용 총기와 대용량 탄창 제한, 총기류 거래자 신원조회 강화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 정책에 관한 포괄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최종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한 어떤 접근법이 나올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가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할지, 외교와 압박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최종 목표임을 거듭 밝힌 가운데 새로운 대북 정책은 이런 비핵화 목표를 어떻게 규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의 목표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 CBID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채택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 이후 어떤 표현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비핵화 대상이 북한인지 한반도인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8일 VOA에 새로운 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는 데 관심이 있는지, 협상은 어떻게 추진할지, 그리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관련해 미국의 목표에 변화가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I'm also interested in whether there's any change in U.S. goals with respect to complete and verifiable denuclearization.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미북 관계 진전 전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들과 파트너들도 그 표현을 매우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ow we describe that goal may have an influence on the prospects for moving forward in a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it'll also be read very carefully and closely by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최근 한국 방문 당시 기자회견에서도 북한 비핵화냐 한반도 비핵화냐라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었다는 설명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는 최근 몇 주간 정책의 초점이 북한 비핵화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이것은 한국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표현이고 북한은 비핵화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증거가 많아지고 있어 새 대북 정책에도 이어질지 관심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So, what is the administration in rolling out its new policy going to say about what the goal of the negotiation is going to be? Are they going to repeat what they've said about denuclearization?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가 새 대북 정책에서 협상의 목표를 어떻게 규정할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 이미 밝힌 비핵화 입장을 확인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과의 대화의 내용을 바꿀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협상을 추진할지도 관심사라며 자신은 동의하지 않지만 일부 전직 미국 관리들은 북한 비핵화를 더 이상 달성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994년 북핵 1차 위기 당시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의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28일 VOA에 새 대북 정책에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관여하고 대화로 끌어들일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idea that I'm really advancing is that the administration would be wise not to have conditions for talks. I think the best approach.
갈루치 전 특사는 자신은 북한과의 대화에 전제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가장 좋은 방안은 북한의 대화를 제안하고 대화가 시작된 뒤 양측이 상호적인 조치를 통해 관여를 이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 박사도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에 관심이 있다는 점을 어떻게 표현할지 궁금하다며 특히 진전을 내기 위해 어떤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미국의 노력은 모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is aware that all previous U.S. efforts to negotiate agreements with North Korea have failed. Whether it's top-down or bottom-down or comprehensive or incremental, bilateral, multilateral.
세이머 전 조정관은 상향식, 하향식, 포괄적, 점진적, 양자, 다자를 포함해 미국이 북한에 관여한 일에 모든 접근법이 전부 다 실패했다며 다양한 협상 방식 조합 속에 바이든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가 제재와 압박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지 관심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유엔 대북결의 이행이 새로운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statement in March from the Quad, they mentioned that. We have heard that from spokesmen. And most importantly, the trilateral statement of the three national security advisors all referenced the implementation.
맥스웰 연구원은 쿼드 정상회의 성명과 바이든 정부 대변인 발언, 미한일 국가안보 보좌관 회의 성명 등이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이에 더해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기구와 다자주의적 해법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한 판단 근거라고 맥스웰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합의를 바이든 정부가 이어갈지도 관심사입니다.
I think the Singapore summit declaration is good enough to form the basis for negotiations because the Singapore summit declaration talks about all the main elements. Talks about denuclearization.
세이머 전 조정관은 싱가포르 합의가 완벽하지 않고 흠이 있지만 협상의 토대가 되기에는 충분하다며 비핵화, 한반도 평화와 안보, 미북 관계 정상화 등 주요 요소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도 싱가포르 합의가 북한과의 추가 협상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며 최선의 방법으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Otherwise, you actually have to reinvent the wheel in terms of coming to a common view between the two leaders. I actually think that precisely because Biden doesn't have much of an appetite to meet with Kim Jong-un.
스나이더 국장은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하지 않으면 미북 두 정상의 공통 견해를 담기 위해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더군다나 김정은과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기에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틀로 싱가포르 선언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하노이 회담이 모두 실패로 끝난 만큼 바이든 정부가 계승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I guess it all depends on whether you regard Singapore and Hanoi as successes or failures, and I saw both of them as failures. The only thing that came out of the Hanoi and Singapore summits that I regarded as helpful was that it reconfirmed.
리비아 전 부차관보는 두 회담에서 나온 유일한 쓸모 있는 정보는 북한이 비핵화에 관심이 없고 핵 프로그램을 모두 포기할 의향이 없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합의를 이어갈지에 대해 그것은 협상가의 문제이고 협상가가 어떻게 협상을 진행하고 싶은가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신임 정부가 전임 정부의 좋은 성과들을 이어가는 데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하지만 하노이나 싱가포르 협상의 결과라고 북한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대북정책 검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동맹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외교 안보팀에 합류하는 등 한반도 사안에서 여러 특징들이 관측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눈에 띄는 가장 큰 특징은 동맹의 역할이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북한 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행정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을 직접 지칭해 동맹과의 조율을 우선시해야겠다는 발언이 나왔고 또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 작업에서도 두 나라의 의견이 반영될 것이란 점도 여러 차례 강조됐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대면 정상회담을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가졌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순방지로 일본과 한국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성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이 한국과 일본 측과 회동을 하고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한국, 일본의 안보실장을 미국으로 초청해 회담한 것도 동맹,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동맹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처럼 동맹과의 조율을 우선시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예고됐습니다.
We will repair our alliances and engage with the world once again. Not to meet yesterday's challenges.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사에서 미국의 동맹을 복구하고 다시 한번 전 세계와 관여할 것이라며 이는 어제의 도전이 아닌 오늘과 내일의 도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를 방문해 행한 연설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하며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구체적인 해법이나 방안이 제시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취임을 앞둔 시점부터 예고됐던 대북정책 검토 작업이 진행되면서 북한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란 점을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하루 전인 1월 19일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발언한 블링컨 장관입니다.
I think we have to review and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use this is a hard problem.
북한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법과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할 것이란 겁니다. 이어 북한은 미국의 행정부들을 괴롭혀온 어려운 문제고 실제로 더 나빠진 문제이기도 하다며 북한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대북 정책 검토가 매우 철저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 정례 브리핑에 나선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입니다.
I would expect that it will be led by individuals.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이번 사안에 깊이 관여한 개별 인사들, 특히 북한과 관련해 우리가 직면한 독특한 도전에 경험이 있는 인사들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 언론 보도를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6일 미국과 일본의 정상이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큰 틀에서 대북 정책의 내용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미일 두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 외교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는 점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00일 동안 강조해온 내용 중 하나입니다. 지난 7일 정례 브리핑에 나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입니다.
We are prepared to consider some form of diplomacy if it's going to lead us down the path toward denuclearization.
우리는 물론 계속해서 제재를 시행하고 있고 동맹과 협력국들과 협의하고 있으며 비핵화를 향한 길로 이어진다면 북한과 일정 형태의 외교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북한 측과 접촉을 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가 지난 3월 VOA에 긴장 격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전달인 2월 중순부터 뉴욕을 포함한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 정부와 접촉했다고 확인한 겁니다. 비록 북한이 이와 관련한 어떤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당시 접촉이 회동으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다는 사실은 여전히 외교의 불씨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접촉 시도와는 별도로 북한의 도발에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에서 이날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질문에 유엔 결의 1718호에 대한 위반이란 점을 말한다며 우리의 동맹과 협력국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et me say that number one, UN Resolution 1718 was violated by those.
이어 그들이 긴장을 고조시키기로 선택한다면 대응이 따를 것이라면서 우리는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과거 북한과의 협상 경험이 많은 인사들이 외교 안보팀에 발탁됐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으로 꼽힙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는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등을 역임한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활동 중이고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대북정책 조정관으로 북한 문제에 핵심적으로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또 정박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 지명자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정보국 DNI에서 북한 담당 선임 분석관으로 근무했던 북한 전문가입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 지명자는 취임 후 자신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핵전쟁 위험을 낮추는 것을 꼽았습니다.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할 경우 국제사회 비확산 문제에 대한 미국의 주도적 역할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거쳐 공식 취임할 경우 효과적인 군비 통제를 통해 핵전쟁 위험을 낮추는 것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위협감축 프로그램 조정관을 지낸 젠킨스 지명자는 28일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젠킨스 지명자는 또 중국과 러시아의 핵 확장을 제한하고 생화학 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증대하는 것 등이 자신의 최우선 과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억지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도전 과제로는 중국의 군사 현대화 프로젝트와 급속한 핵 증강, 러시아의 지속적인 군축 협정 위반과 이란의 핵탄도미사일 개발 확대를 꼽았습니다. 젠킨스 지명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젠킨스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군비 통제와 비확산 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부처 간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미국이 다시 이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enkins 지명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서도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은 생화학, 방사능, 핵무기 그리고 관련 운반 시스템의 위험을 낮추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젠킨스 지명자는 미국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국은 비확산 분야의 리더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the U.S. Did a test, that would certainly would not be considered leaders in the non-proliferation.
미국의 핵실험은 그 이유와 향후 의미에 대해 많은 의문을 낳을 것이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앞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워싱턴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28년 만에 미국의 핵실험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계기로 핵실험 재개 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젠킨스 지명자는 미국의 핵실험 재개는 군비 통제에 대한 우리의 전반적 역할과 의무와 관련해 다른 나라들의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국무부가 민간단체들이 이번 주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이 북한 주민들과 함께하고 북한의 지독한 인권유린 상황에 관한 인식을 계속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북한 자유 주간을 맞이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국가 중 하나로부터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당하는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과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북한 정권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당하는 10만 명 넘는 개인들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선다는 구실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북중 국경 지역에서 내린 사살 명령 등 북한 정권이 취하는 점점 더 가혹한 조치들에 대해 우리는 경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계속 북한의 지독한 인권 상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권 유린과 침해를 조사하며 북한 주민들의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진하기 위해 UN,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또 탈북민들과 인권 공동체의 용기를 존경하며 이러한 심각한 불의를 조명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을 언제나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18번째를 맞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는 개방 북한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24일 시작돼 오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부분 행사가 화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언론 자유가 포함된 인권 문제를 외교의 중심으로 돌려놓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영 매체를 통제하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전 세계 언론 자유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ome governments incarcerate journalists, harass them, target them for violence. Some use other more...
블링컨 장관은 다음 달 3일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앞두고 28일 진행한 온라인 언론 간담회에서 일부 정부들은 언론인들을 감금하고 괴롭히며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나라들은 보다 교묘한 방식을 사용한다며 기자들에게 전문 자격증을 의무화한 뒤 끝없이 이어지는 관료주의 절차를 이용해 자격증을 얻지 못하도록 하거나 독립 언론들이 문을 닫게 하기 위해 신문사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는 인권을 외교의 중심으로 되돌려놓는 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언론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is committed to putting human rights back at the heart of our foreign policy. That includes press freedom.
블링컨 장관은 인간은 어느 곳에 있든 자유롭게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고 간섭 없이 견해를 지니며 정보와 생각을 찾고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내용은 심지어 세계 인권 선언에도 적혀 있다며 이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의미의 중심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관영 매체를 통제하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The real concern here is Beijing's use of propaganda and disinformation overseas through state-owned media enterprises.
진정으로 우려되는 건 중국 정부가 관영 언론 기관들과 매체를 해외 선전과 허위 정보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중국 내에서 언론과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민주주의에 간섭하거나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임인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중국 관영 매체를 선전기관으로 지정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중국 정부와 공산당에 대한 미국의 관점과 관심은 단지 투명성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부의 통제를 받는 이들 매체들을 금지하지 않았고 이들은 여전히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다만 우리는 중국 관영 매체에 투명성이 있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읽는 내용들이 독립 언론이 아닌 중국 정부의 지령에 의해 생산됐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길 원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에서 자행되는 강제노동은 인신매매한 형태라고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미국이 법안과 행정명령 등으로 이 같은 인신매매에 대해 제재를 집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공개한 인신매매범에 대한 제재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인신매매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조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 보고서에서 인신매매는 강제노동과 노예와 미성년자 징집과 활용, 성매매 등 다양한 형태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강제노동의 측면에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법률과 행정명령 등으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관련 법률은 2016년 의회를 통과한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으로 이를 통해 강제수용소의 운영과 유지에 연관된 사람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명령은 같은 해 나온 13722호로 이를 통해 노동자회 파견에 연루된 사람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는 북한 정권의 자금 확보를 막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법률과 행정명령에 따른 제재 조치는 주로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 OFAC이 취하고 있다며 현재 북한의 기관과 개인들이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표적 사례로 들면서 김 위원장은 강제노동에 관여한 혐의로 OFAC의 제재 명단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OFAC은 지난 2016년 김 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8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목했고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강제노동은 물론 비사법적 살인과 강제실종, 자의적 구금과 억류, 고문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김 위원장 외에 북한 사회안정성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에 연루된 러시아 회사를 포함한 기업 두 곳 등이 강제노동과 관련해 OFAC 제재 명단에 올라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강제노동 등 인신매매 실태에 대한 지적은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존 리치먼드 미 국무부 인신매매 감시 방지 담당 대사는 지난 1월 열린 화상간담회에서 인신매매 정책이 있거나 그런 행태를 보이는 10개 나라에 북한이 포함되어 있다며 북한이 자국민들을 외국에서 노동하도록 강요하는 사례가 계속 크게 보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Secretary of State found that 10 countries had a policy or pattern of trafficking. Some of those listings may be obvious.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해 발표한 2020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분류하면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한 중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노동부도 지난해 10월 발표한 2020 아동노동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목록 보고서에서 북한이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통해 벽돌과 시멘트, 석탄, 섬유, 목재, 금, 철 등 7개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지난 1월 발표한 북한의 책임을 촉진한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수용소에서 엄청나게 가혹한 상황 속에 강제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매우 우려한다며 이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유엔 자유권교약위원회가 총 29건에 달하는 질의서를 최근 북한 정부에 보냈습니다. 생명권 침해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북한 당국의 해명을 요구했는데 북한은 거의 20년째 당사국 의무인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고합니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이행 상황을 감독하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지난 23일 북한 정부에 보고 전 쟁점 목록을 보냈습니다. 이 쟁점 목록은 173개 당사국이 국가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때 참고하는 지침서로 국가들은 이 쟁점 목록의 요구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위원회는 총 29개 분야에 걸쳐 북한 당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어떻게 시행하고 보호하며 입법 조치를 하는지 관련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국제법적 효력이 있는 이 규약을 국내법보다 우선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북한 법원이 실제로 관련 조항을 적용한 사례들을 제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국제법과 헌법보다 노동당 규약을 상위 개념으로 적용해 인권 침해를 정당화한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 북한 당국에 직접 해명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회는 또 북한의 당과 사회 안전성 등 정부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조치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가 집회와 이동의 자유 등 국제규약 이행 의무를 무시하거나 생명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성분차별 등 다양한 차별 행위 근절을 위해 어떤 입법과 조치를 했으며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 특히 구금시설 내 성폭행과 강제 낙태 등 여성에 대한 잔인하고 모욕적인 대우에 대해 북한 당국이 어떤 법적 대응과 관련자 처벌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또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지며 이 권리는 법률에 따라 보호된다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에 근거해 북한 당국의 생명권 침해 문제에 관해 5개 항에 걸쳐 자세히 질의했습니다. 특히 강제 실종 사안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을 적용해 형사처벌하는지, 또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 관련 개인의 송환 등 당국이 강제 실종 해결을 위해 지난 회기 동안 어떤 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령 한국 정부가 지난 2019년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탈북선원 2명에 대한 조치, 한국전쟁 전시 납북자 문제,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사건 등의 해결 노력, 북한 당국이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무단 월경자에 대해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 등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아울러 최근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북한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제정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 당국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과 국가 전복 등 반체제 행위에 관한 처벌 관련 법률이 어떻게 상호 연계되는지, 선전선동부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지, 정부 밖에서 정보를 찾거나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행위를 범죄시하고 사형 등 가혹한 처벌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회는 총 6쪽에 걸쳐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자유권 침해에서부터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내 방사선 오염 우려에 대한 해명 등 다양한 질의를 했습니다. 앞서 비정부기구 차원에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던 민간단체들은 우려했던 사안들이 대부분 쟁점 목록에 반영됐다며 반겼습니다.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27일 VOA에 생명권 보장과 관련해 다양하고 구체적인 질문이 담긴 게 특징이라며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리뭉실한 내용의 질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사실은 이제 북한에 대한 압박이 되기도 하고 물론 이제 북한이 성실히 답변을 안 하게 뭐 할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북한이 뭐 이런 부정확한 답변을 하다거나 왜곡된 발언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자체가 또 이제 기록으로 남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제 북한의 그런 그 이런 입장이라든가 내부 사정이 또 그 드러날 수도 있고
북한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1981년에 비준했지만 2002년 보고서를 끝으로 거의 20년째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다루는 자유권 규약 위원회 위원에 한국인 최초로 선출된 서창록 고려대 교수는 앞서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이 국제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과거 BOA에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사위의 최종 보고서와 세계인권선언 등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 이를 깨닫도록 돕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직 고위 관리와 전문가들이 미중 관계를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의 공감대가 있었지만 패권 경쟁 셈법과 관련해서는 큰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 USIP가 26일 전략적 경쟁 시대 미중 간 전략적 안정성 개선 미국과 중국의 시각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는 미국 측에서 국방부 핵, 미사일 방어 정책 부차관보를 지낸 브래드 로버츠,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국방안보연구센터장과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우주 방어정책 부차관보, 브루스 맥도널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선임국장 등 6명이 참여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궈샤오빙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군축연구센터장과 자오통 카네기 칭화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 리빈 칭화대 국제관계학 교수 등 6명이 참여했습니다. USIP는 두 나라 전문가들의 입장을 요약한 보고서 서문에서 전략적 경쟁에 대한 미중 양측의 인식 차이가 매우 뚜렷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호 핵전력과 고도화된 무기 개발에 대한 전략적 의도에 대한 회의적 시각과 상호 불신이 매우 팽배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미중 간 핵정책 교리, 전략적 인식, 군축에 대한 명백한 입장차는 전략적 위험성 감소를 추구하는 데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최신 군사 역량을 개발하려는 양국의 상호작용과 반작용의 역학관계는 군비 경쟁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며 진화하는 사이버와 인공지능 역량은 핵전쟁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미중 간 전략적 안정성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양자관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3국에도 파급효과가 큰 사안이라며 인도태평양 영내 미국 동맹에 대한 확장 억제력과 북한의 핵 위협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보고서는 어떤 경우에도 핵전쟁이 발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상호 확약하는 노력이 양자와 다자 간 군축 논의로 나아가는 첫 신뢰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1.5트랙을 마련해 위협 감소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우주와 사이버, 인공지능 분야에서의 정책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범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란과 북한의 핵 개발에 따른 도전을 포함한 전략적 안정성과 비확산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확장 억제력을 저해하자는 범위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안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영내 핵심 동맹과 우방들과 잠재적 군축 합의 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영내 이웃나라들의 위협 인식이 높아가는 점을 인정하고 안심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영내 갈등을 군사력을 통해 해결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로버츠 전 부차관보는 28일 보고서를 토대로 열린 화상대담에서 미중 간 본질적인 입장차는 전략적 안정성에 대한 시각 차이에서 비롯됐다며 미국은 전통적인 핵 억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반면 중국은 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츠 전 부차관보는 중국은 궁극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태세와 미사일 방어 역량 개발을 우려하고 있고 이는 자체 핵 억제력을 늘려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불투명성에 더해 계속 핵과 다른 역량을 늘리고 있는 중국의 행동이 전략적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미국이 러시아와는 상호 확증 파괴, 매대에 대한 합의를 이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점이 중국이 핵 현대화를 더욱 추구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츠 전 부차관보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양국 전문가들 사이의 논의가 활발했지만 정부 간 공식 대화는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며 우선 입장차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공식 대화의 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버츠 전 부차관보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의지에 대해 양보를 강요하는 방식은 그만둬야 한다며 특히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 계획 철회를 주장하는 중국 측 입장은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China has asked repeatedly that the United States abandon its missile defense project in East Asia. It's not going.
자오통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관점에서 재래식 전구 미사일 역량 개발은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에 대한 방어와 타이완의 재통일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래식 무기 개발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확립된 금지 규정은 없다며 재래식 무기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분야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향후 미국과의 전략적 대화 과정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등의 이중용도 무기 개발과 관련해서는 두 나라가 전략적 논의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선임연구원은 미중 관계에서 북핵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의제라며 이 같은 변수 때문에 미국이 미사일 방어 역량 개발에 나선다면 중국으로선 공격 역량에 대한 투자를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s driving U.S. missile defense, and which is then causing China to react by putting more investment into its offensive capability.
통선임연구원은 미중 양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이 중국과의 접경 지역인 함경북도 무산군에 수출 가공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난 타개를 위한 북중 교역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24일 함경북도 무산군 세골리 일부 지역들에 무산 수출 가공구를 내온다는 내용의 정령을 채택했다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정령은 무산 수출 가공구에는 북한의 주권이 행사되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정령의 3개 조항만 보도했을 뿐 구체적인 수출 가공구 계획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무산군은 북한 최대 철광산 중 하나인 무산광산이 있어 철광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이곳에 수출 가공구를 설치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으로 심각해진 경제 위기를 중국과의 위탁 가공 무역을 통해 타개하기 위한 방책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2017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제재로 해외 노동자 파견이나 지하자원 수출 등을 통한 기존의 외화 확보 수단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게다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중국과의 국경 봉쇄 조치까지 겹쳐 대외 교역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은 자체 경쟁력을 갖고 있는 공업 부문이 매우 미미하고 위탁 가공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지만 제재와 신종 코로나 사태로 그나마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최근 신종 코로나로 인한 대중 국경 봉쇄를 일부 풀려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국과의 교역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무산 수출 가공구 신설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무산 수출 가공구도 결국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를 방역을 하면서 교역을 재개하겠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김정은 체제에서 상당히 많은 이 경제 개발구라는 형태 스페셜 이코노믹 존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해안과 접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소위 자본주의적 요소는 방지하면서 교역을 통해서 외화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거든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무산 수출 가공구 조성이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수출 가공구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고 신종 코로나 방역에 여전히 초긴장 상태인 북한이 중국과 교역을 일부 푼다고 해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13년에서 2014년 남포시와 황해북도에 진도 수출 가공구, 와우도 수출 가공구, 송림 수출 가공구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마저도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물출 교수입니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를 하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중 간의 교역이라든지 투자 협력의 새로운 교두보를 미리 만들어 놓는 데에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산 지역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북중 간의 교역이 그나마 많이 이루어진 곳 중에 하나죠, 여기가. 근데 이제 수출 가공구를 만든다는 것은 좀 더 이제 규모 있는 교역이나 협력을 시작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설사 수출 가공구를 조성한다고 해도 위탁 가공 방식의 교역이 현행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저촉되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이 그동안 해온 위탁 가공 무역 품목은 중국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의류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내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고명현 박사입니다.
신규 합작회사는 당연히 금지되고 기존 합작회사도 다시 해체해야 되는 그런 결의안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 무역 금지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그러니까 북한산 의류 제품의 수입을 막아가지고 이제 가공 무역을 어렵게 했거든요.
고 박사는 국경도시인 무산이 수출 가공구로 선정된 데 대해선 신종 코로나 방역을 용이하게 하려는 차원보다는 내륙으로의 물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정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새로운 마스크 착용 완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백신 접종이 크게 늘면서 접종자들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에 굉장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일상 복귀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인구가 늘면서 일상 복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27일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대규모 군중이 밀집한 곳이 아니라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로셸 웰런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백신을 모두 접종했다면 마스크 없이 야외 식당을 이용하거나 실외에서 걷거나 뛰기, 자전거 타기 등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웰런스키 국장은 또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공동생활 환경에서 코로나 확진자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과 접촉해도 14일간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등 많은 사람이 밀집한 야외 행사, 종교시설, 영화관, 쇼핑센터 등에서는 여전히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백악관에서 마스크를 벗고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대응에 굉장한 진전이 있었다며 일상 회복에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5월 1일까지 모든 미국인 성인이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고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는 코로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If you're vaccinated, you can do more things more safely, both outdoors as well as indoors.
아직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갈 길이 멀고 7월 4일 이전에 할 일이 많지만 7월 4일로 이끌어줄 코로나 대응 경로를 제시할 것이며 오는 독립기념일은 미국에서의 삶을 정상에 가깝게 이끌 목표 날짜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후 마스크를 쓰고 이동했던 이전과 달리 마스크를 벗은 채 백악관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미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초기 감염자와 사망자가 다른 나라들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발생하면서 방역 실패국이라는 오명을 썼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에서는 집단 면역에 다가선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영국 등과 함께 선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2회 접종을 기준으로 하는 파이자와 모더나 또는 1회 접종 존슨앤존슨 백신으로 접종을 마친 사람은 9,670만 명으로 16세 이상 전체 인구의 30%에 달합니다. 특히 1차 접종을 마친 성인 수는 전체 인구의 54%를 넘었습니다. CDC는 지금과 같은 접종 수준이라면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점으로 제시한 7월 4일까지 미국인 70%가 적어도 1회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여파로 문을 닫았던 공공장소들도 하나둘씩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스미소니언 박물관 산하 8개 전시시설이 다음 달 5일부터 21일까지 문을 열기로 했고 미술관들도 순차적으로 재개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금융회사인 JP 모건 체이스는 다음 달 17일부터 사무실 수용 인원 절반 이하만 출근하는 조건으로 문을 엽니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도미터에 따르면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는 28일 기준 3,294만 3,211명이며 사망자는 58만 7,5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92년 4월 29일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흑인 폭동이 발생합니다. 24hours of seemingly unending violence in the city of Los Angeles. The toll of the Crenshaw district there, Bill, you're outside of what looks to be a burned. LA 폭동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흑인 로드니 킹을 구타한 혐의를 받은 네 명의 경찰관에 대한 재판이 무죄 평결로 끝나면서 폭발했습니다. 1991년 3월, 흑인 청년 로드니 킹이 여러 명의 LA 경찰관에 의해 곤봉으로 심하게 구타당하는 동영상이 뉴스 시간마다 방영됐습니다. 이 영상은 흑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분개하도록 만들어 전국적인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1992년 4월 29일, 이 같은 상황에서 열린 재판에서 로드니 킹을 구타한 혐의로 구속된 4명의 경찰관에게 12명의 배심원은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을 실시간으로 경청하던 LA 남부 흑인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마침 교차로를 지나가는 백인 트럭 운전자를 끌어내려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헬리콥터에서 생중계한 TV방송을 시청하던 흑인들이 신호를 받은 양 일제히 주변의 주유소와 가게를 약탈하기 시작해 순식간에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도시의 대부분이 폭도들에게 약탈당하고 불타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주방위군과 연방군까지 동원됐습니다.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직접 피해 지역을 방문해 자제를 호소하고 제시 잭슨 목사를 비롯해 흑인 지도자들이 폭동 종식을 호소함으로써 폭동은 진화되기에 이릅니다. 당시 폭동으로 모두 60여 명이 사망했고 2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7천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1980년 4월 29일 영화 사이코 그리고 새 등을 만든 공포 영화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향년 81세로 타계합니다. 히치콕 감독은 1899년 영국에서 태어나 26살 때인 1925년 영화 기쁨의 정원으로 감독에 데뷔했습니다. 이어 히치콕 감독은 40살 때인 1939년 당시 영화계의 메카인 미국 할리우드로 건너갑니다. 히치콕 감독은 이듬해 미국에서 영화 레베카를 발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유명세를 탑니다. 영화 레베카는 영국의 귀족과 결혼한 한 미국 여성이 남편의 죽은 전부인 레베카의 잔영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투를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히치콕 감독은 이후 현대인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불안과 공포를 자신만의 독특한 영상 기법으로 표현해 영상의 마술사로 불리게 됩니다. 1976년 영화 가족의 음모를 마지막으로 총 53편의 영화를 남긴 히치콕 감독. 히치콕 감독은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또 흑백에서 컬러 영화로 20세기 영화계를 풍미한 당대 최고의 영화 감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